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대중 연설에서 정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신당 창당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민주당은 2024년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패할 것이고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2020년 대선에서 졌다며 선거 부정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겠는가, 내가 그들을 대패시키기 위해 세 번째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은 가짜 뉴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공화당이 있고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강력해질 것이라며 나는 새로운 정당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날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가택연금 상세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수치 고문의 변호인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불안 공포를 야기하거나 공공 안정을 해치는 정보 발표와 게재를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오늘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인 미얀마 나우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변호인을 인용해 수치 고문이 선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원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화상을 통해서지만 수치 고문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입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은 수치 고문이 살이 좀 빠졌지만 건강한 모습이었고 변호인의 접견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주말 동안 군경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해 강경 진압을 벌이면서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어제 경찰과 군 병력이 평화로운 시위대와 대치하며 치명적인 무력 등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0%의 백신 1회분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영국 전역에서 2천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는 엄청난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 보건서비스 직원,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모든 사람들이 순서가 올 때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회분 접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 최대 피해국인 영국 내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약 418만 명, 누적 사망자는 12만 3천여 명입니다. 미국인의 한인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제78회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삭 정 감독은 이날 화상을 통한 수상 소감에서 미나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신들의 언어를 배워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라며 그것은 영어나 외국 어느 외국어보다 더 깊은 마음속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아이삭 정 감독의 자전적 영화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고단한 삶과 희망을 그렸습니다. 미나리는 그동안 보편적인 공감대로 미국 내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평단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란이 유럽연합이 제안한 이란 핵합의 서명국 간의 비공식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3국의 최근 행동과 성명을 고려할 때 이란은 EU 외교안보 최고대표가 제안한 비공식 회동을 개최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미국 하원 아태소 의원의 간사인 공화당 스티브 차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과의 양자 협력은 미한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아침까지 눈이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협상 추이를 살펴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6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두 나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3%층에게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선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확실히 거슬렸던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CNN 방송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몇 주 안에 13%층에게 단연 계약 형식으로 협정을 타결할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최종 협정문에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특정 방산물자 구매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만료된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 협상은 비용 증액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로 장기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나라 실무진은 지난해 3월 말 전년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50% 증액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동맹의 무임승차와 연계했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군대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곧바로 반영돼 지난 17일 미일 두 나라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19억 달러에 1년 단위 계약으로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동맹의 분담금 확대는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같은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가치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en it becomes that tactical issue, it overrides the strategic value of the alliances.
힉스 부장관은 미국은 동맹의 기여를 비용에만 시키지 않고 모든 형태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스티브 차봇 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위 공화당 간사로 임명된 차봇 의원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우려는 초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봇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내용과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I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from what I hear, obviously, although as I said, the administration has directly contacted the minority at this point on what their plans are.
현재로선 행정부가 관련 계획에 대해 저희 공화당 측에 직접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듣는 바로는 행정부는 북한 관련 문제의 핵심적인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죠. 이런 시도에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노력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개발 일정 수준을 늦추는 일종의 반쪽 조치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유화적으로 대할 시기가 아닙니다.
대북 정책 재검토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They haven't revealed that, you know, to the minority at this point.
행정부가 저희 공화당 측에 그 시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건이 충족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외교 재개를 위한 일종의 조건을 세우기 위한 메시지를 보낼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All I can tell you is what my advice would be. And I certainly wouldn't bend over backwards. To meet with Kim Jong-un.
제가 말할 수 있는 조언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는데도 이로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점은 제한적일 겁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기존보다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징후가 없는 한 정상 간 만남을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워싱턴 주야에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될까요?
There's been talk about negotiating and carrot and stick.
협상과 당근과 채찍 전략, 절차 등에 관한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부의 당적을 막론하고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받고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늦추거나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거나 식량이나 유류를 제공했지만 결국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데 매우 회의적입니다. 김정은이 됐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됐든 수년간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결과가 있기 전까진 북한의 말이나 약속에 속지 않고 경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현재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없나요?
The committee was just formed, you know, within the past weeks, and so we're very early in this Congress. But
지난 몇 주 사이 위원회가 막 구성돼 전체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북한은 새 회기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특히 북한이 말썽을 피울 경우 더욱 중요해질 거고요. 북한은 반드시 이런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겁니다. 김정은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말썽을 피워야 관심을 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전임 두 행정부 모두 여기에 속았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간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I would assume that he would like to have you know, good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have them, you know, play a role.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한국이 한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북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겁니다.
워싱턴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해 미국과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그런 기류가 있나요?
There is, you know, and I can't speak for every other member of Congress, but there is some concern about that.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의원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곤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이 하고 있는 일에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나은 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좋고 그렇게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은 반쪽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회 내 그런 우려는 초당적입니까?
I don't want to name names, but I think both parties have the same concerns.
누구인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민주, 공화 양측 모두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가 미국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민주, 공화 여부에 관계없이 우려하겠죠.
워싱턴에서 미한 간 이견을 우려하는 또 하나의 사안은 한국의 대북전당 금지법인데요. 아태소이 공화당 간사로서 이 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I'm familiar with the law you're talking about, and I know that North Korean defectors free, frequently were launching, you know, balloons from South Korea with rice and.
그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쌀이나 뉴스,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고 한국 정부는 김씨 정권과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해 이런 활동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탈북민이든 누가 됐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시도를 막는 것을 재고하길 독려합니다.
이 법과 관련해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혔는데요. 외교위 혹은 소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나요?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see considered. I of course, you know, Republicans are in the minority, so the Democrats get to decide what our hearings are going to be about. But
그런 내용이 검토됐으면 합니다만 공화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주제는 민주당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내용이 주제에 오르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원에서 여러 위원회에 걸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차봇 하원 외교위 아태소의 공화당 간사로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최근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이 핵공격을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통령과 하원의장 등 다른 사람들의 동의 같은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일각에서는 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지난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핵 무력의 지휘 통제 체제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통령만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중 다른 나라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하거나 참모들이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서한에 붙인 각주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트위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금 핵단 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이식령에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좀 알려주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통령 단독 핵 공격 개시 권한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핵 공격 개시 명령에 대해 부통령과 하원의장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 공격 명령에 대해 국방장관, 법무장관, 합참의장, 국무장관의 동의를 받는 것, 선제 공격일 경우 의회의 전쟁 선언을 먼저 구하고 의회 특별위원회 일부의 동의를 거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한을 작성한 파네타 의원은 25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동료들과 나는 미국의 핵 지휘 통제 체제에 대한 솔직한 검토와 더 안전한 핵 공격 개시 권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증진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리즈 체이니, 마이크 로저스, 마이클 터너 등 공화당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통령이 핵 억지력의 지휘와 통제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핵 지휘 통제 절차의 개편을 암시하는 민주당의 위험한 움직임은 미국은 물론 동맹의 안보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러한 일방적인 제한을 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대통령의 핵 공격 개시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방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핵 공격 개시라는 선언적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really the essence of defense, meaning that if there is an attack or an imminent attack, we can use nuclear weapons to defend ourselves. And if our adversaries, if Kim Jong-un does not believe we will do that, or because he will be restrained.
미국의 공격이 가해지거나 임박할 때 미국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언적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핵 사용에 일부 정치 세력의 저지가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 등 적들이 판단하면 그들은 핵무기 사용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선제 공격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국방의 권한을 맡기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VOA 뉴스센터에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핵 공격 능력을 일임하는 것은 냉전 시대에 맞는 방식이었다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냉전 이후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 대통령 혼자 핵 공격을 개시하는 권한은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전 때보다 선제 공격의 우려가 덜하고 지휘 통제가 강력하며 현대화하고 있기에 미국은 대안적 태세를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맥스웰 연구원은 핵 가방은 단추가 있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통신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is basically a communications device that allows secure communications from the president to the nuclear launch system to the strategic command.
대통령이 전략사령부의 핵 발사 체계로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신 장비라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통령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치가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불리는 핵 가방은 무게가 20kg으로 서류 가방처럼 생긴 가방 안에 핵 공격 방안들과 행동 지침이 담긴 문서들과 통신 장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군사보좌관이 항상 대통령 곁을 밀착 수행하며 들고 다니는 이 핵 가방은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과 대치한 이후 도입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군의 핵전쟁 수행을 책임진 지구권 타격사령관이 현재 세계는 한국전쟁 이후 전례 없는 핵전쟁 위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사령관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확장 억제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모시 레이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관은 25일 미국은 이제부터 단 한 번도 핵무장을 한 적성국들과 싸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사령관은 이날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관여한 모든 전쟁은 재래전으로 한정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들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놓으려는 욕망을 추구 중이며 앞으로 미국이 동맹과 우방에 관여할 경우 두 나라의 핵무장 역량을 큰 변수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을 관장하는 미 공군의 주요 사령부로 분류됩니다. 레이 사령관이 지적한 현 정세는 핵 그림자 효과로 불리는 현상으로 적성국이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를 통해 상대국을 위축시켜 전략적 우위를 갖는 상황을 말합니다. 레이 사령관은 최근 미 국방부 최고 지도부가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 수량을 200여 기로 추정하면서 10년 뒤 최소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 최소라는 표현에 가장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have plans to at least double their arsenal by the end of the decade. You heard the term double. I would tell you to emphasize the term at least as the most important.
중국은 오랫동안 적용해온 최소 억제력 이론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의 핵 현대화가 늦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이 사령관은 지금까지 자유세계의 안보 구조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가 주춧돌 역할을 했다며 이는 동맹이나 우방이 갖추지 못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현대화는 비싸다는 의회 일각의 인식은 잘못이라며 국내 총생산 대비 4% 이하의 국방 예산은 핵 억제력 태세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로 이뤄진 핵 운반 삼축체계 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미 본토 위협 외에도 미국이 동맹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many national leaders who wake up every day believing they don't have to create their own nuclear program to match what would be a Chinese overmatch.
현재 러시아와의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제한된 무기만 교체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핵 역량 고도화는 동맹국의 핵무장 셈법을 부추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한편 레이 사령관은 최근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과 영국, 호주, 한국, 일본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한 데 대해 국방장관실과 백악관에서 논의할 정책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he idea of having an Asian planning group is something that will play inside of OSD and with the White House.
레이 사령관은 그러나 군비 통제 대화에 중국을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미국의 외교 실무진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에 레이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도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한국이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반드시 미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s don't expect a Chinese nuclear threat. They do expect a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핵 위협을 예상하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에 따른 대처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50개에서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넘어 핵 그림자를 통해 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셈법을 모방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양자협력은 미한일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동북아 방역협력체에 동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의 경색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양국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미북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일 삼각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3.1절 기념사와 비교해 많은 비중을 대일 메시지에 할애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도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뒤따르지 않는 관계로 해서 가시적인 시간 내에 이것이 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고 소개한 뒤 북한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남북관계 진전의 실마리로 삼으려는 구상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동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념사에선 북한이라는 단어가 고작 두 번 등장할 정도로 대북 메시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가 핵 보유를 강화하고 또한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메시지를 내놓아도 별달리 정치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포괄적 대북 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계획을 비판하며 힘있는 특수기관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자력갱생 경제 노선의 문제점과 한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두 달을 경제계획을 책임진 당정군 간부들을 다그치며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초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 데 이어 2월 8일부터 나흘간 당 전원회의를 열어 경제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힘있는 특수기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제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으로 엄중시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기로 한
북한 내부 정세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수 국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특수기관들의 행태를 비판 경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we've seen it in a kind of a party gathering or a conference.
북한의 특수기관은 주로 궁정경제와 군수경제를 말합니다. 궁정경제는 노동당 39호실이 관장하는 웨어버리 사업으로 조선 대성 총국을 비롯한 120여 개 핵심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정성도 각각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도 특수기관입니다. 제2경제는 노동당 산하 조직으로 4,500개 공장과 50여 만 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9호실과 제2경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내각이 관장하는 인민경제입니다. 내각은 농업과 광업, 경공업, 전력과 중화, 그리고 지방경제 등 그야말로 힘없는 부분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당 39호실과 제2경제가 전력, 자금, 인력을 비롯한 자원 배분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민경제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입니다.
이권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역 쪽에서 이권이 있거나 한정되어 있는 자원들을 나눠받는 데 있어서 이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그거를 담당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독점적 이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특수기관들을 손보겠다고 경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9호실이나 군수경제가 모두 김 위원장을 떠받드는 세력이어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일단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건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딜레마는 뭐냐면요.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이 하나는 노동당이고 하나는 군이거든요. 그럼 이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권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 전력, 건설 등 각 부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농업에서는 알곡 생산 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잡아 계획 단계부터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전력과 건설 경공업 분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다시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것은 경제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입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경제계획을 점검하고 관료들을 다그치는 것은 자력갱생 노선에 따라 경제 효율을 올려보려는 의도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Or basically self-reliance right now is the country has to rely on its own resources right now. And that means you have to be very efficient and very effective internally.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자력갱생 노선은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선 북한은 이번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행 부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풍부한 철광석과 석탄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철산업과 중화학공업은 워낙 노후화돼 원료, 자재, 전력, 인력을 많이 소비하면서도 생산성은 높지 않은 분야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북 제재로 기계류와 부품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수천 개의 사회기반시설과 공장과 기업소가 있는데 모두 정기적으로 설비와 부품을 교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2018년부터 기계류와 부품 수입이 끊겼습니다.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그런 예입니다. 이 기업소는 원래 비료와 화학 제품을 생산했었는데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 같은 부품을 수입할 수 없어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비료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가동이 중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trouble in importing parts the last year is probably affecting not just this plant but all kinds of plants.
또 다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즉흥적인 결정으로 계획 경제의 틀과 우선순위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갑자기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7월에 평양 대동강 구역의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건설 연합 상무가 건설 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설비 자재 보장 사업이 심히 탈선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예산과 자재 보장 대책도 없이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실무자로서는 다른 곳에서 자재를 끌어오거나 주민들에게 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종전의 계획경제, 명령경제에서 탈피해 시장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ever you try to do this from top down, it never works.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계획 수립 단계부터 혹독한 점검과 비판을 하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3년간 수출과 외화 보유고 그리고 장마당을 활용해 제재에 그런대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들 세 가지 버팀목 모두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어떻게 상황을 타개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인으로 묘사한 전기를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경제난 심화로 민생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집권 10년을 성공적으로 치장해 선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인전인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제목의 책을 공개했습니다. 평양출판사가 지난해 12월 30일 발간한 것으로 총 620여 쪽, 7개 장에 걸쳐 김 위원장 집권 10년간의 국방과 외교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 분야 성과를 담았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를 다룬 3장에선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핵에는 핵으로라는 소제목을 단 글을 통해 2016년 수소탄 실험과 이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상세히 설명했고 ICBM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발사 시험도 나열했습니다. 또 적대 세력들과는 오직 힘으로 폭제의 핵에는 정의의 핵 억제력만이 통할 수 있다거나 강위력한 핵무력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핵 위협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며 이것이 김 위원장의 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외관계 성과로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가진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만 15쪽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김 위원장의 지대한 업적으로 자화자찬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선 지구를 뒤흔든 세계적 만남으로 평가했고 판문점 회동에 대해선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 만에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서술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미, 강대강, 선대선 원칙과 같은 맥락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여건이 마련되면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은 가졌고 기본적으로 이 경제를 살리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미관계, 대남관계가 필요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아지면은 대화를 한다. 우리는 그 보통 국가 정상 국가다. 김정은의 권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러나 판문점 회동 전에 불발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일절 다루지 않았고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남 관계에 있어선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표현으로만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 상태의 지속을 끝장내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언급도 없는 것은 한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합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정식 지침은 아니지만 지금 한미군사연습은 뭐 3월 8일 날 지휘소 연습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지 말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냈는데 하게 되면은 뭐 축소해서 했으니까 이래야 한다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김정은 레벨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종에 분명히 저쪽에 상황 조치가 있을 거예요.
책을 낸 출판사 편집부는 위인이 위대한 시대를 낳는다면서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이 결코 긴 세월은 아니지만 이 길지 않은 나날의 공화국은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올라섰는가라며 김 위원장을 추앙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김 위원장 집권 10년이 성공은 아니라는 점은 북한 주민들도 지켜봐온 사실이라며 위인전 출간은 역설적으로 김 위원장의 실패를 덮기 위한 선전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누가 봐도 성공적이지는 않았는데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걸 성공적으로 우기려면 가급적이면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조한범 박사는 경제난 심화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현 시점에서 볼 때 김 위원장 집권 10년은 총체적 실패라며 이런 상황에서 위인전까지 출간한 것은 선대 지도자들에 비해 여전히 권력 기반에 약점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유급 출산 휴가와 보조금 제도는 당국의 선전과 달리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탈북 여성들과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명목상의 임금 지급보다는 쌀과 식료품 등 산모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배급과 한국의 산후조리원 같은 요양시설을 북한 당국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23일 북한 여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등 모두 240일의 출산휴가를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출산휴가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쓸 수 있고 휴가기간 동안 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 산후보조금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런 훌륭한 시책으로 공화국 여성들은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혜택 속에 부러움을 모르고 사는 여성들이 바로 조선 여성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제정한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최대 15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했으며 이후 기간을 더 연장했다고 대외선전 매체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국에 속하는 북한이 주장하는 34주의 출산휴가는 표면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2019 가족친화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유럽연합의 41개 고소득, 중간소득 국가 중 2016년 기준으로 북한처럼 34주 이상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국가는 17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에스토니아가 85주 동안 임금 100%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해 세계 1위였고 아시아에선 일본이 36주로 16위, 한국은 25주로 23위였습니다. 덴마크와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보다 북한의 유급 출산 휴가 기간이 훨씬 더 긴 겁니다. 하지만 북한 출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주장에 내부적으로 모순이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대학 교수 출신으로 한국 이화여대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현인의 초빈 교수는 25일 VOA에 북한 내 직장 여성 비율과 임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직장 다니는 여성이 그 이전에는 꽤 퍼센트가 높았는데 다 지금 그 시장에서 장사해서 자체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자들이 다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기본 그 다른 나라들에서 이 산전산후휴가를 보장 못하는 이유가 그 재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뭐 여성들한테 짓고 던져야 뭐 그게 돈이 얼마겠어요. 그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무슨 산전산후휴가 뭐 8달? 아니라 뭐 1년도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현 교수는 북한 여성들은 결혼하면 일부 특수직을 빼고 직장에 다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장 여성 출산에 대한 정부 부담이 거의 없으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의 출산에 북한 당국이 보조비를 제공한다는 증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 여성의 월급은 장마당 시세로 쌀 1kg 가격인 4,700원조차 안 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란 말 자체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탈북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 여성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북한이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VOA에 북한에서 한국에 온 여성들 중 북한 당국이 밝힌 출산 휴가 제도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분은 만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주어지는 극히 일부 직장은 결혼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 다닐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은 급여나 혜택에서 전업주부나 직장 여성 모두 거의 차이가 없어 산전산후 휴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인혜 교수는 직장 여성 중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출산 휴가로 장사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누리는 산전 산후 휴가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 출산 휴가 받으면 그 월급을 100%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출산할 때 남쪽 여사들이 무지 행복하죠. 아이를 가졌다고 다 또 받들어줘.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또 무슨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남아 치료를 받고 또 나와서도 얼마나 또 받들어줘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여자들이 애를 낳아도 아주 북한 말로 값이 있게 나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뭐 이제 뭐 아유 힘들죠.
한국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서 출산 유급휴가 90일 중 60일은 정부가 최대 월 1,78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통상 임금과 함께 1,780달러의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최대 1,780달러를 지급하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며 동영상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들어보셨죠?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안 될 것 같죠?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도 남 얘기 같죠? 고용보험도 안 되는데. 돼요. 고용보험 없어도. 일하는 엄마라면. 남편에게 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워킹맘이세요? 신청하세요. 지금.
한국은 특히 2019년 10월부터 많은 선진국들처럼 남편, 즉 배우자의 유급휴가도 열흘로 늘리고 여성의 육아휴직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애 낳고 병실 옮기고 애기 볼라치면 출근?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출근해야 되니까 아 정말로 고생한 아내한테 엄청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통상임금 100%를 줘놓은 게 있어요?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이렇게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건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에 모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국제노동기구 ILO는 설명합니다. ILO는 지난 2019년 국제출산보호협약 10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과 동영상에서 전 세계에 14주 이상의 출산 유급휴가를 권장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 중 다수가 다양한 출산휴가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aternity protection for every person everywhere is the key to health, wealth, stability and equality in the home, the workplace and the world.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에서의 출산 휴가는 가정과 직장, 전 세계의 건강과 부, 안정, 평등의 핵심이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란 겁니다. ILO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다수가 다양한 유급 출산 휴가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혜택을 받는 여성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미국은 41개 고소득, 중간소득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출산 휴가 등을 법으로 지정해 제공하지 않지만 여러 직장과 일부 주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난민주의로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자가 된 뒤 미국 공무원으로 일하는 케일럽 씨는 최근 아내의 출산으로 12주 통상임금 100%를 받는 유급휴가를 받았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아내와 아기를 돌보며 수천 달러에 달하는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국 공무원들은 과거 최대 12주의 출산 관련 무급휴가만 쓸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유급휴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 민간 분야 근로자의 21%가 업체로부터 일부 유급 출산 휴가를 받고 있으며 40%는 단기로 출산 관련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북한 내 최신 정보를 한국 공공기관과 단체 등에 제공하는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는 VOA에 북한 내 출산 여성들이 받는 혜택으론 본인과 아기를 돌보기 힘들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산후보조원 같은 제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여성들이 뭐 임신을 하게 되면 사회적 대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대부분은 출산 뭐 그걸 해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출산했다고 집에 가만히 누워 있을 상황은 아니죠. 여기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온 집안이 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돌봐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산후조리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혜택도 좀 북한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들이 솔직히 이제 출산하면서 모든 이제 그 뼈가 다 늘어나고 이런 육체적으로 좀 그런 걸 그 조리원 그 시간 동안 집에 있으면 어떻게나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 저 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현인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당국의 폐쇄적 제도와 만성적 경제난으로 볼 때 혜택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하지만 쌀과 식료품 등 산모의 영양을 보충할 배급이라도 준다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10년 3월 1일 녹턴, 혁명 등을 작곡한 프레데리크 쇼팽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납니다. 쇼팽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의 스승이었던 지브니는 쇼팽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만뒀을 정도로 쇼팽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쇼팽은 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쇼팽은 평생 200여 곡에 이르는 피아노 곡을 비롯해 가곡, 협주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는 도중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작곡한 혁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노곡 작곡자로 불리는 쇼팽. 그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을 이용해 다양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쇼팽의 이런 피아노 연주법은 후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2년 3월 1일 일본이 중국 동북 지방에 만주국을 설립합니다. 일본은 만주국의 새 황제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즉위시킵니다. 하지만 푸이는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실제 권력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은 일본의 만주국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만주를 열강들의 공동 관리하에 둔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일본은 이어 만주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 전역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9년여에 걸쳐 만주국은 일본의 허수아비 국가로 존재하다가 1945년 8월 소련군의 침공을 받고 황제 푸이가 체포되면서 무너지고 맙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터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선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